여러분, 오늘 저희 심층 탐구는 아주 끔찍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한 어린 엄마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픈 상황이죠.
그렇죠. 낯선 이국 땅에서 당장 내일 자기 아이한테 먹일 밥한 끼조차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엄마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그 아이를 팔기로 한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생존을 위해서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한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철저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누군가 불쑥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아이를 사겠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도울 테니까 이 아이 포기하지 말고 우리랑 함께 키우자고요.
와, 그 말을 들었을 때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순간 지독하게 얼어붙어 있던 이 어린 엄마가 그 자리에 그냥 무너지듯이 우열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은 저 아이를 팔고 싶지 않아요. 라고요.
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고백이네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의 이 깊은 탐구는 바로 이 비극적이고도 경이로운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거대한 세계의 폭력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엄마의 고백이야말로 무너진 인간의 존엄성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찰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는데요.
아, 그 2025년 11월에 쓰인 작가님의 기록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했던 한 작가의 기록이에요. 거대한 난민촌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작가가 자신의 책 출간을 기념해서 기부할 곳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태국 국경 지역인 메솥이라는 곳에 위치한 GCA, 그러니까 글로벌 차일드 애드보킷이라는 단체를 방문하게 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 방글라데시에서 태국 국경 마을까지 이어지는 여절이군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작가의 여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핵심 임무는 이겁니다. 구호라는 것이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베푸는 시혜적인 행위를 넘어서 어떻게 한 사람의 붕괴된 내면과 삶의 시스템을 아예 통째로 재건하는 생태계 구축의 과정이 되는지, 그 진짜 자립의 의미를 GCA의 사례를 통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파헤쳐 보죠. 이 작가님이 굳이 전 세계에 널려 있는 수많은 유명 구호 단체들을 다 두고 왜 하필 이 태국 국경 마을의 작은 단체에 주목했는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메소 지역으로 흘러들어온 미얀마 난민들, 그리고 소외 계층이 처한 그 구조적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만 합니다.
네,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아까 아이를 팔겠다는 결심도 사실 단순히 감정적인 비극이 아니잖아요. 그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나 안전망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어떤 최후의 증표 같은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GCA의 설립자인 수잔 부부가 마주한 메솥의 현실에서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소비되는 생존 자원이자 노동력인 거죠.
생존 자원이요?
네. 부모들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니까 고작 8살에서 12살밖에 안된 아이들을 학교가 아니라 농토로 보냅니다.
8살짜리를요? 와, 세상에. 그럼 배움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어린 시절 자체가 그 거칠고 고된 노동으로 다 지워지는 거네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하면 학교 폭력을 막거나 뭐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걸 떠올리는데 여기서는 생존권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조혼 풍습입니다.
아, 그 이야기 진짜 충격이었어요.
네, 우리가 보통 문화적 관습이라고 뭉뚱그려서 포장하곤 하는데 실상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그 어린 소녀들이 단지 이불 하나라도 덜기 위해서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에게 넘겨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료 보니까 18살이라는 나이에 이미 아이가 둘인 어린 여성들이 허다하다고 나오던데 이건 진짜 교육의 부재를 넘어서 생존권 자체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그런 착취의 구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닥친 이 거대한 위기는 뭐 단지 몇 푼의 구호금을 쥐어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어머니의 사례가 바로 이 극단적인 상황의 정점을 보여주는 거죠.
생존이 너무 절실해서 아이를 판다는 그 사례요?
맞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을 넘어서 당장 내일 숨통이 끊어질 위기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저 살기 위해서 가장 비인간적인 선택을 사회로부터 강요받고 있는 셈인 겁니다.
솔직히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들어요.
아무리 훌륭한 구조단체라고 해도 엄마가 스스로 자기 아이를 팔아야겠다고 결심을 할 정도의 극단 상황이라면 단순히 쌀을 사주거나 임시로 살 곳을 마련해준다고 해서 이 가정이 진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얼어붙었던 어린 엄마가 자기가 억눌러 왔던 진짜 마음, 그러니까 아이를 팔고 싶지 않다는 그 진심을 꺼내놓게 만든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지시인은 단순히 당장 쓸 돈을 쥐어주는 그런 소모성 구호를 제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시스템적인 환경을 아예 통째로 설계를 해버렸죠.
환경을 통째로 설계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GCA가 지원하고 있는 가정이 싱글맘 위주로 27가정이고요. 싱글파더도 한 가정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내는 공간의 구조를 보면 아주 치밀합니다.
공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깔끔하게 정돈된 세 채의 건물이 하나의 부지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한쪽에는 행정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엄마들이 일하면서 수액을 낼 수 있는 공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보육 공간이 자리하고 있죠.
잠깐만요. 생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만 딱 보면 이건 오히려 비효율적인 구조 아닌가요? 생존이 급하면 일단 엄마들을 막 노동 현장으로 보내고 아이들은 좀 따로 멀찍이 떨어뜨려서 타가소 같은 데 모아두는 게 기존의 일반적인 구호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하죠. 굳이 엄마들이 일하는 공방 바로 옆에 보육시설을 두면 엄마들이 신경 쓰여서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아주 예리한 시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동 현장에서 아이와 엄마를 억지로 분리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 표면적인 효율성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GCAL의 접근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공방과 보육 공간이 걸어서 1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딱 붙어 있어요.
1분이요? 와, 진짜 코앞이네요.
네, 태국 전체를 통틀어서 엄마와 아이를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돌보는 단체는 이곳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유일하다고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팔아야만 했던 그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이미 겪은 엄마들이잖아요. 이 엄마들에게 내가 일하다가 고개만 살짝 돌리면 내 아이가 저기서 안전하게 낮잠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 사실. 이건 그 어떤 금전적인 보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든요.
심리적 안정감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마취를 산소호흡기만 달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생태계 자체를 통째로 만들어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심리적인 기반이 먼저 안정되어야 비로소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자립을 향한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다는 것. 즉, 진전한 의미의 효율성이 뭔지 수잔 부부는 꿰뚫어 본 것이죠.
와, 듣고 보니까 이건 마치 중증 화상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랑 비슷하다의 생각이 들어요. 상처 부위에 약 바르고 붕대 감아주는 그런 물리적인 치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애초에 무균실이라는 안전한 환경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외부의 작은 세균이나 불안감에 감염돼서 다시 무너지고 마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무균실이 없으면 상처는 다시 덧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GCA는 단순히 일자리면 툭 던져준 게 아니라 엄마랑 아이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심리적 무균실을 아예 지어준 거네요.
게다가 이들의 자립을 방해하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빚 문제입니다. GCA는 이 문제까지 깊숙하게 개입을 하거든요.
빚 문제요? 극빈층이니까 당연히 빚이 있겠군요.
네, 극빈층의 경우 이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금리 빚의 굴레에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방에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경우가 많아요.
빚 갚느라 다 빠져나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GCA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빚탕감 교육을 반드시 병행합니다. 노동만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구조적인 사슬을 아예 끊어버리고 이분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주체가 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여러분도 아마 구호단체에 후원해보신 경험들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보통 우리는 내가 낸 그 후원금이 당장 굶주리는 아이들의 빵을 사거나 뭐 건물을 짓는 데 쓰이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진짜 놀랬던 게 GCA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바로 마음 건강 문제죠.
맞아요. 작가님이 GCA에 오기 전에 방문했던 방글라데시 난민촌은 거긴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당장의 생존 자체가 시급하다 보니까 난민들의 마음 건강까지는 챙길 엄두를 전혀 못 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GCA는 이 보이지 않는 상처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더라고요.
사실 빈곤이나 난민 구호 현장에서 마음 건강은 종종 배부른 소리 취급을 받거나 나중에 뭐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챙겨야 할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순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심리치료냐 이런 시전이 많잖아요.
아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눈앞에서 끔찍한 폭격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찢겨나가는 걸 목격한 그 엄청난 트라우마, 그리고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나 일방적인 유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세상에 덩그러니 내던져진 상실감, 이런 끔찍한 기억들은 단순한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넘어서서 자해라는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끔찍한 생지옥을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지옥이 없어진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몸은 안전한 곳에 왔지만 정신은 여전히 전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GHA의 접근이 정말 남다릅니다. 단순히 마음씨 좋은 자원봉사자가 와서 속내기를 들어주고 다독여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정식 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 정신과 의사가 직접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심리 상담은 물론이고 필수적인 약물 치료까지 엄격하게 병행하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 과정에 한 사람당 한 달에 무려 900바 정도의 비용이 꾸준히 투입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한 달에 900바트, 우리 돈으로 치면 한 몇만 원 하는 게 비용을 빵이나 옷을 사는데 안 쓰고 정신과 약물 치료에 쓴다는 사실에 처음엔 다들 고개를 좀 갸웃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하필 그게 빵보다 먼저여야 했을까요?
네,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자령에 나왔던 그 오토바이 청년의 사례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길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오토바이를 확 쳐박아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다던 그 청년 말이에요.
아, 네. 그 청년의 이야기가 아주 상징적이죠.
그 청년이 GCA의 전문적인 약물 치료 그리고 그 끈질긴 상담과 설득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호전되었다는 그 대목이 저는 진짜 놀라웠거든요. 아무리 푹신한 잠자리가 생기고 맛있는 음식이 주어지고 또 신체적인 안전이 완전하게 보장되었다 한들 스스로 자기 삶을 끝내버리겠다는 의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모든 외형적인 구호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GCA 소속 의사가 자료에서 넘긴 아주 인상적인 통찰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극단적인 상황에서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와,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에게 물리적 조건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참 역설적이게도 어떻게든 살아내겠다는 의지 그 자체입니다. GCA는 그냥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사람을 육체적으로 구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뇌리와 가슴 속에 겹겹이 쌓인 심리적 잔해까지 철저히 걷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생의 의지라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엔진을 다시 고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 생의 의지요.
네. 결국 심리적 재건이라는 건 여유 있는 사람들의 사치품이 아니라 극한의 가난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필수 요건이었던 겁니다.
마음의 재건이 곧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와, 정말 명쾌하게 딱 정리가 되네요. 이런 GCA의 진정성 그리고 이 치밀한 구조를 현장에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작가님이 결국 어떻게 하죠? 한국에서 준비해간 그 기부금을 달러로 흔쾌히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요.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꼬치꼬치 따지거나 뭐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거나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참 인상 깊었죠.
작가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해내고 있기에 그저 온전히 믿고 위임했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공방의 묘사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기부를 마친 작가가 엄마들이 일하는 공방을 찬찬히 둘러보는 장면 말씀이시죠?
네네. 한때는 진짜 내 아이를 팔아야만 한다는 그 벼랑 끝에 섰던 그리고 자해의 충동에 매일같이 시달렸던 그 앳된 싱글맘들이 이제는 맑고 평온한 얼굴로 옹기종기 모여서 수공예 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귀고리를 정성껏 빚어내고 있었죠.
아, 그 평온한 얼굴.
그 엄마들의 수줍은 미소와 섬세한 손놀림에서 작가는 어떤 완벽한 안정감을 발견합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서 생산된 이 귀고리들이 태국 현지는 물론이고 미국으로까지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매 수익은 다시 GCA의 운영비 그리고 이 엄마들의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고스란히 투입되는 완벽한 선순환의 고리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공방에서 엄마들이 직접 깔끔하게 이음새를 처리하고 꼼꼼하게 검수한 그 귀고리는 단순한 몇 달러짜리 장신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 끔찍한 가난 속에서도 결국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폭격의 끔찍한 트라우마와 싸우면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다는 어떤 눈물겨운 증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생존의 증거죠.
네. 게다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내 힘으로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그 강렬한 의지가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하나의 결정체인 겁니다.
여기서 오프닝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세상의 압도적인 폭력과 절망 앞에서 도대체 무력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어떤 거창한 세계 평화 선언이나 완벽한 구호 시스템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저 GCA의 수잔 부부처럼 절망에 빠진 누군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글을 쓴 작가님처럼 기꺼이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그들의 땀방울을 지지해 주는 것, 즉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사람 몫의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행위, 바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결국 시혜적인 자선을 넘어서서 타인의 무너진 생태계를 재건하고 이 세상을 조금씩이나마 전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던 거네요.
오늘 이 여정을 되짚어보면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만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작가가 숙소로 돌아와서 메소스에서 구매한 그 귀고리를 가만히 바라보며 이런 회고를 남겼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고 온 마음보다 오히려 내가 그들로부터 받은 마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요.
받은 마음이 더 많았다?
네. 흔히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이 가난하고 소외된 쪽을 일방적으로 구원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삶의 가장 밑바닥, 그 지독한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끝끝내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마음을 꿰매가며 기어코 그 아름다운 귀고리를 세공해내는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 앞에서 작가는 오히려 압도적인 위로와 용기를 얻었거든요.
아, 그러게요. 구원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온 거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누구를 구원한 것일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차가운 현실에 치여서 종종 무력감이라는 늪에 빠져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진정으로 삶의 무게를 버티어내는 법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건 어쩌면 우리가 소외되었다고 부르면서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바로 그분들이 아닐까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건 일방적인 게 아니라 결국 쌍방향의 끈끈한 연대 속에서 피어나는 거였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치열한 삶의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여러분께 던진 이 마지막 질문이 바쁜 일상 속에서 오랫동안 아주 깊은 메아리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정중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